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안보국장을 어제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반 바나코 안보국 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파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기틀에 대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직원들과 러시아 특수기관들 사이의 연계가 리더십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의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국과 검찰 내부의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수장들을 해임했다며 특히 보안국과 검찰 내부 60명 이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며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과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가 65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보안 부문과 법 집행기관 관리들의 특정 행동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와 관련된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첫 내사 결과가 나왔다며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의 여러 차례 시도를 물리쳤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소얀스키시 북쪽에 소재한 거주지 10여 곳에 대해 포격을 가했지만 대부분 민간인들이 몇 주 전에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점유한 일부 도네츠크 지역을 양갈래로 공격하면서 시베르스크시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그러나 시베르스크시와 가까운 세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률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접종이 어제로 20억 건이 이른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백신 접종 집계에 대해 인도가 또다시 역사를 만들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정부 주도 백신 접종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모디 총리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유행병 대처를 잘못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인도 정부는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보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52만 5,70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49명은 지난 하룻밤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2만 528명으로 신고되면서 지난 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외교장관 방일인 만큼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일 간 여러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을 하는데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수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GTN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에서 열대성 폭우로 인한 홍수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토요일인 지난 16일 현재 약 1,300명이 대피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간수성의 롱난시에서도 6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정보기술, 즉 IT 분야에 위장 취업한 북한인들과 제3국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위장 취업한 북한 IT 관련 인력들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엘리엇 강 차관보가 전날 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일하는 제3국 국민을 사칭한 북한 국민들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차관보는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많은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며 지적 재산권, 자료 탈취, 평판 훼손, 법적 결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에 노출되는 문제 등이 이런 위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런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종 교묘하게 자신들의 진짜 국적을 감추며 급여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또한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입을 포함해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계 곳곳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날 트위터에 신분을 위장해 IT 업계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주의보를 게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16일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노동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가 별로 없는 개발자 등도 북한 IT 노동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 대북 제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금융기관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15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다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중소은행, 국영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쿨룬은행을 제재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쿨룬은행을 국제금융체계에서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that similar actions can be taken against both small-sized financial institutions,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in Russia and China that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끊임없이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금융기관들에 대해 쿨룬은행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제재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됐던 때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If you want to maximize or actually effectuate some sort of impact against North Korea, the U.S. would probably need to target larger Chinese institutions, which may.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형 기관들을 제재해야 하지만 그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묘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5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됐었다며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ed was that the networks themselves were able to be dismantled, but it had a ripple effect throughout those countries.
루제로 연구원은 당시 북한을 돕는 연결망들은 해체됐지만 제3국들이 자국 기업과 개인, 은행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단속 대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를 설명하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용했는지 등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S. government has to be willing to escalate, has to be willing to go for scale. So they might start at a particular point, but they have to.
루제르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압박을 고조시키고 규모를 확대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일정 수준에서 제재를 시작한 뒤 억제 효과가 날 때까지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재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알리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레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where there's going to be a much stronger impact of North Korean sanctions if the U.S. Treasury starts to target more foreign nationals in China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바틀레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외국인들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믹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돈 세탁을 하도록 돕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물품을 조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쓰는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을 구축해주고 해커들이 숨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불법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미 북한 인근 공중과 해상에 대북제재 이행 감시 연합군을 파견했다며 그들은 북한의 밀수품이 어디로 향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해운 회사, 항구, 은행에 대한 압도적인 자료가 UN 보고서, 미국 법무부 자료, 재무부 제재 지정 등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감시 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함께 북한이 법정 관리를 받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식량과 의약품, 북한 주민들의 유익을 주는 자금만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아울러 북한 물품을 밀수하는 항구에서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선박은 한층 강화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과거 공산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불가리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중부유럽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은 북한과의 무역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불가리아 당국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공개한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가 북한과 이란 등 국가들과 외교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불가리아 국가안보청이 불가리아의 모든 은행에서 정보를 입수해 북한 대사관이 불가리아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금융 운영 상황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외교부가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양국 교역량은 매우 적었고 교역의 대부분은 불가리아의 대북 수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15년 당시 미화 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에서 2017년도에는 60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8에서 2019년도에는 무역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교역액이 미화 70만 달러가량이었지만 이 중 68만 달러가 불가리아의 대북식품 수출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21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교역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 불가리아의 부처 간 수출 통제와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위원회가 북한, 이란 등의 국방 관련 제품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부유럽의 스위스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리텐슈타인도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리텐슈타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1년간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정보센터는 14일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홀리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킹 조직이 북한과 연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S 측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조직 이름과 같은 홀리코스트라는 랜섬웨어를 개발한 뒤 공격에 나섰고 지난 9월 이후 여러 나라에 걸쳐 업체 시스템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표적 삼았습니다. 은행, 학교, 제조업체, 행사 기획업체 등이 피해자에 포함됐다고 MS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표적의 장비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한 뒤 피해자 이메일로 일부 파일을 전송하고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일종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가 지불을 거부하면 자료를 피해자의 고객들에게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협박 이메일에는 자신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홀리 고스트 소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활동 목적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피해자의 보안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고 있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MS는 홀리고스트가 북한 해킹 조직 다크서울이나 안다리엘로 알려진 플루토늄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다리엘 등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라자루스의 산하 혹은 협력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은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MS 측은 홀리고스트와 플루토늄의 이메일로 알려진 계정 간의 교신을 파악했다며 홀리고스트가 플루토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구를 활용했으며 이들이 같은 기반 시설을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홀리고스트의 주요 활동 시간이 북한 시간대와 상당히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MS 측은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연계 해킹 조직은 피해 대상 규모와 범위가 크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적은 1.2에서 5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협상에 잘 응하면서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S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플루토늄 등과 같은 해킹 조직과 관계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하 연구원도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홀리고스트가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MS 측의 분석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egarding the recent report by Microsoft regarding this latest ransomware attack that has been linked North Korean hackers, maybe not specifically to the North.
이 조직이 안다리엘 등 잘 알려진 북한 연계 해킹 조직과 이메일을 교신했고 다른 북한 해킹 조직처럼 금전적 활동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 연구원은 다만 이 조직이 북한 당국의 지시보다는 개별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북한 당국이 연루된 세계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 때도 북한 해커들이 각각 요구한 대가는 $300 수준으로 소액이었다며 요구 금액을 근거로 북한 당국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은 최근 1, 2년간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여파로 기존의 주요 표적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등으로 표적을 더욱 다양화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공군의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비행훈련을 수행한 것은 미국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한 공군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미한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영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에 전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번 F-35A 전개는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위협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자훈련과 다자훈련을 통해 우리 군대는 치명적인 연합군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도 15일 미한 공군이 F-35A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대해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E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 F-35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두 나라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아이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본토에 있던 F-35가 한국에 전개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한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을 동원한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 공군의 F-35A와 F-16, F-15K, KF-16 등 총 30여 대의 전투기들이 참가했으며 양국군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수행훈련 등을 수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경량 어뢰는 한국이 도입 중인 해상 작전 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서나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국무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K-54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판매 계획을 이날 의회에 통지했다며 한국은 총 31발의 MK-54 어뢰와 회수 가능한 훈련용 어뢰, 관련 지원 장비와 부품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MK-54 경량 어뢰를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에 탑재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2020년에 9,600억 원, 현재 환율로 미화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이 시호크 헬기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20m에 달하는 MH-60R 시호크 헬기는 주로 프리기 탐구와 구축함, 순양함에 탑재돼 시속 330km의 속도로 최대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한국은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을 탑재한 채 대함, 대잠 작전 능력, 상호 운용성이 뛰어난 이 헬기 도입을 통해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과 수중 탐지, 공격 능력의 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진전의 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향상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국토와 이곳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방어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이 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로 미국의 방어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일슨 하원 의원이 추진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미한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확장 억제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해왔습니다. 이 밖에 하원의 최종안에는 군사위가 의결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안건도 채택돼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이산가족 관련 수정안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채택돼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하원은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루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공화당 데럴 라이사 하원 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또 한 번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의 경우 현재 군사위 승인만 거친 상황으로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의 경우 본회의 심의가 시작돼야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전문이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요약본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4세대 유격기 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원 군사위가 승인한 법안에는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과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이루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망명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잡힌 데다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이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 측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범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국내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 어민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촉구하며 현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쟁점은 흉악범 여부가 아니라 한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이들에 대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이 선원들은 흉악범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켰는가 아니면 위반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망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지원을 끊었지만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보호 탈북민 규정 자체가 북송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닌 거죠. 그거는 탈북민에 대한 처우에 관계된 거지 북송 여부의 판단은 아닌 겁니다.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은 또 고문금지협약과 난민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한국이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망명자 난민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피해 당사자를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민 북송은 이 원칙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3일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것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제법과 국내법 기존에 해왔던 대북의 모든 규범을 다 어긴 겁니다.
이들 어민들이 망명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영범 홍보수석은 망명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라며 어민들이 자필로 쓴 망명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한국 측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망명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포된 후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통일부에서 지난 12일 공개한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사진을 통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제 북송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망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점에 비춰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강제북송시키지 말라는 것을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국민을 지금 이렇게 강제북송시키면서 어떻게 중국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18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어민들이 경찰 특공대 호송 아래 판문점 내 한국 측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어민 한 명이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 시멘트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호송하던 한국 측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영상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의 존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정부 판단하에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한국 대통령에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건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무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이 15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은 알톤 상원 의원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비드 캠퍼넬리 자유민주당 의원 후보, 그리고 재영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 등의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7일에 북한 어민 북송 사진을 보고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 전임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알톤 의원 등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운명을 알고 있었다며 공개 처형 가능성 또는 수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령 어민들이 당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주장대로 흉악범일지라도 사흘에 걸친 조사 이후 이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면서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사이 합법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북송이 이루어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의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알톤 상원 의원이 제안해 작성됐습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의 행정관을 맡고 있는 재영 탈북민 티머시 조 씨는 15일 VOA에 알톤 상원 의원이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한국에 편지를 쓰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한국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사진에 드러난 사실이 너무 달라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쇼킹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3년 전에 통일부에서 내왔던 정의 브리핑하고 이건 완전 다르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다.
조 씨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수사 전개 과정을 영국 의원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무소속인 알톤 상원 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포함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민주통합당 등 소속 의원 7명이 속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자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북한 인권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비판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지만 미한 동맹은 이런 결함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가 국제법 절차와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현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 속에 미한일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세 나라의 단합이 중국 변수를 안고 있는 한국의 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북한 어민 두 명이 강제 추방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북송 비판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강제 북송 당사자로 비난받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미국과 공유하는 자유와 인권 가치에서 잠시 탈선한 겁니까?
Well, certainly South Korea can be criticized for its actions for forcibly repatriating the two fishermen.
물론 한국은 어민 두 명을 강제 송환한 데 대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고 실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지를 밝혀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죠. 민주주의만이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과 한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차이점이죠.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ctually, I think that this particular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the origins of
사실 저는 이 사안이 한반도 분쟁의 근원과 휴전 협상에서 해법을 찾으려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정전 협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1952년 우리는 포로들에 대한 자발적 송환과 일괄 송환을 놓고 휴전을 1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자발적 송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가로 주고 휴전을 사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노예나 도축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원칙과 모순됩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번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비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과 공모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 의원이 동맹국을 겨냥해 이 정도 표현까지 한 건 그만큼 워싱턴의 충격이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I think that it reflects the position of the congressman who is
미국의 도덕과 인권 가치 측면을 강조한 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동맹에 대한 비난으로 보진 않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판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 말이죠. 스미스 의원이 자신의 원칙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그래도 미국이 스미스 의원을 통해 실망감을 표출한 건 아닌가요?
It did not allow due process and it did not act.
한국은 정당한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죠. 한국법 말입니다. 모든 남북 간 사람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헌법이죠. 당시 혐의를 철저히 조사했어야 합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전임 행정부가 잘못 판단한 정책을 작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비비를 맞추며 남북 교류를 시작하려 한 정책이었죠.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사상 처음으로 작년 미국 의회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달엔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진행됐고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던 한국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No, I think our alliance is strong. I think we share values. I think the Korean people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전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임 정부 때 일이죠. 북한으로부터 온 위협에 대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전방 지역의 한국인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건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데 있어 북한과 공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유입은 김정은에게 실제하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밀려드는 정보와 지식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대북전단 금지법보다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으로 판명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뒤집히길 바랍니다.
스나이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It is a little bit unusual that a congressman would necessarily
미국 의원이 동맹국의 결함을 지적하는 건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당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화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정책이 어긋났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와 국회 야당 사이의 잠재적 갈등 지점입니다. 이 문제가 양극화를 초래하고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이 미국의 민주적 과정을 비판한다면 저는 미국인들이 여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Well, I personally think the main lesson is don't do it again. Solve the problem that it is.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교훈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윤 정부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기를 파헤치는 것과 과거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저는 조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를 통해 완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은 농르 플루망 원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건에 격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런 점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the opportunity to do the right thing, to conduct a transparent investigation.
윤 정부는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투명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녀사냥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저는 윤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삽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에 따라 적절히 시정하려는 행동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대외 문제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북중러 대 미한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두 연합전선의 접점에 위치한 한국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Yes, well, South Korea has always been in a difficult position, but I think what is more unstable is trying to.
그렇습니다. 한국은 항상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에 기반해 뒀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한 혁명 국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체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체제를 말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도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it is true, and the reason why it's true, it's complicated. It's because the U.S. has based.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는 미군 기지의 존재와 관련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보다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세 동맹의 공통된 결의에 의해 그런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14일 중국과 같은 적국들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제임스 랭크포드, 마샤 블랙번 의원 등 총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축유 수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수출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체결된 비축유 판매 계약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비축유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기까지 거친 경로와 해당 비축유를 정제한 시설의 소유자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과 기록적인 유가 상승, 그리고 빚주기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갈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빚주기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건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행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특히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이용을 위해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력을 돕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국가 비상사태 시 미국을 보호한다며 우리를 증오하는 나라들의 석유를 팔아넘기는 건 비축유의 목적인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7월 18일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인 나디아 쿠마네치가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합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 2단 평행봉 부문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10점 만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30초 동안 쿠마네치 선수의 체조가 끝나자 관중들은 일제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10점 만점이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전의 체조 경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광판에는 9.99까지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마네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이 올림픽에서 2단 평행봉 부문을 포함한 7개 부문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합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세계적인 체조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8년 7월 18일 화학자 고든 무어와 물리학자 로버트 노이스가 캘리포니아주의 인텔을 설립합니다. 인텔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1971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해서 소형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텔의 기원은 초창기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불리는 페어차일드에서 독립한 과학자들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47년 12월 23일 벨 연구소가 반도체 혁명을 견지할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를 영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의 쇼클리와 갈등을 겪게 되고 연구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1968년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을 노이스 무어 일렉트로닉스로 만들고 이후 통합과 전자공학이라는 단어를 합친 인텔로 바꾸고 1968년 7월 18일 인텔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